새해가 되고 제일 먼저 하는 일 중 하나는 헌 달력이나 다이어리를 새 것으로 바꾸는 일이 아닐까 싶어요. 누구도 밟지 않은 새하얀 눈길처럼 하얀 새 달력을 보면 두근거리고 왠지 모를 설렘이 느껴지죠. 새로운 시작은 언제나 설레게 하고 새로운 시작은 언제나 무엇인가를 꿈꾸게 합니다. 그래서 새해가 되면 텅 빈 하얀 달력을 보며 뭔가 할 수 있다는 기분 좋은 자신감과 뭔가 될 수 있다는 기분 좋은 기대감으로 꿈을 꾸게 되는데요. 새해에는 아프지 않았으면, 그리고 아프게도 하지 않았으면, 새해에는 행복했으면, 그리고 행복하게 살았으면, 간절한 마음 가득 안고 2016년 새해 처음으로 인사드립니다. EBS FM 음악이란 책방 홍대광이에요. 네, 2016년 새해 첫날 인사드립니다.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정말 아프지 마시고 하시는 일, 원하시는 일들 모두 다 잘 되시기를, 정말 웃는 일이 많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 오늘 첫 곡 이적의 하늘 달리다 정말 신나게 듣고 왔고요. 오늘 1월 1일 금요일이에요. 또 조준호 씨와 함께 이날을 같이 해보게 됐네요. 오늘도 과거로 떠나보는 추억여행 준비되어 있고요. 자, 이어서 노래 한 곡 듣고 또 기분 좋은 에세이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박효신의 Happy Together. 오늘 그대와. 오늘 그대와에서 함께 나눌 에세이는요, 김난도 교수의 에세이 웅크린 시간도 내 삶이니까 중에서 간절함의 힘입니다. 1월 1일 새해 첫날이다. 가족들과 덕담을 나누고 아침을 먹은 뒤에 잠시 고민에 빠졌다. 새해 첫 외출은 어디로 할까? 길게 생각할 것도 없었다. 당연히 헬스클럽이다. 올해에는 열심히 운동하기로 몇 번이고 다짐하지 않았던가? 헬스클럽에 도착하니 직원 S군이 반갑게 나를 맞는다. 예전에 그는 편입을 할지 구직활동을 할지 고민하며 나와 오래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다. 인사하고 로커 열쇠를 받아 들어가려는데 문득 궁금해져서 그에게 물었다. S군은 올해 소원이 뭐예요? 모름지기 신이 나타나서 소원을 물으면 10초 안에 세 가지를 대답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어요. 그래야 이루어진다고. 내가 지금부터 10초를 셀 테니까 소원 세 가지를 말해봐요. 시작. 글쎄요, 건강해지고 돈 많이 벌고. 두 가지를 말하는 사이에 10초가 지났다. 운동을 마치고 내가 나올 때까지 한 가지를 더 생각해보라고 말해두고 난 탈의실로 들어갔다. 왜 그럴까? 왜 10초 안에 세 가지 소원을 말해야 그 소원이 이루어진다는 걸까? 누군가 나에게 그 이유를 설명해 주었는데 그 순간 정말이지 말 된다고 생각했다. 그것은 바로 간절함 때문이다. 10초 안에 말할 수 있는 세 가지 소원이라면 늘 바라던 것이어야 한다. 소원이 무엇이냐고 물었을 때 비로소 생각하기 시작한다면 절실하지 않은 것이다. 절실하지 않은 소원이 쉽게 이루어질 리 없다. 누군가 10초 안에 세 가지 소원을 전부 얘기하면 난 곧바로 다시 묻는다. 그 소원들을 이루기 위해 실천하고 있는 본인의 노력을 소원마다 한 가지씩 이야기해보라고. 역시 10초 안에. 여기에 대답하기는 생각보다 어렵다. 소원을 이루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까지 10초 안에 말하는 사람은 아직 보지 못했다. 하지만 아무 일도 하지 않고서는 어떤 소원도 이룰 수 없다. 같은 방법을 반복하면서 다른 결과를 기대하는 건 미친 짓이다. 아인슈타인의 이 말은 우리 삶에도 고스란히 적용된다. 매일 똑같은 오늘을 반복하면서 다른 내일을 기대할 수는 없는 것이다. 새해에 솟아오르는 해를 보며 사람들은 소원을 빌지만 그것을 이루기 위해 할 일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생각하지 않는 것 같다. 아무리 간절하게 기원하더라도 새로운 실천을 동반하지 않는 간절함은 아인슈타인의 저 문장에 의하면 미친 짓일 뿐이다. 고개를 돌려 이 글을 읽고 있는 그대에게 묻는다. 그대의 소원은 무엇인가? 10초 안에 세 가지를 말하라. 그리고 그걸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 다시 10초 안에 말하라. 네, 이승환의 세 가지 소원을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그대화에서 소개해드렸던 에세이는요, 문학동네에서 나온 김난도 교수 에세이 웅크린 시간도 내 삶이니까 중에서 간절함의 힘을 낭독해드렸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10초 안에 세 가지의 소원을 말하라고 하면 말하실 수 있으세요? 한번 해보세요. 제가 10초 세드릴게요. 시작합니다. 1, 2, 3, 4, 5, 6. 아마 10초 안에 소원을 대기는 쉬워도 이 10초 안에 이 소원에 대한 구체적인 어떤 그 나의 노력들 하고 있는 그 열심들에 대한 것들은 진짜 얘기하기 좀 힘들 것 같아요. 저만 해도 소원 세 가지가 뭐 10초 안에 한 다섯 가지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가족 건강, 나의 건강, 뭐 앨범 내기, 전국 투어 콘서트, 라디오 오래 하기 뭐 엄청 많지만 이 각각에 대해서 뭐 다 하기가 참 어쨌든 오늘 에세이가 여러분들의 어떤 새해 소망들, 앞으로 열심히 하고자 하는 그 마음들의 불씨를 좀 더 키워줬으면 하는 바람이네요. 자, 노래 듣고요. 준호 씨 만나볼게요. 브라운 아이즈의 위드 커피, 쿨의 아로아 전해드리겠습니다.
힘겨운 너의 하루, 지친 너의 마음, 이젠 내가 있을게. 너의 곁에 언제나. 음악이 흐르는 책방, 홍대광입니다.
두 남자와 함께하는 세대 공감, 기억의 습작.
그땐 그랬지.
네, 올해에도 함께하게 됐습니다. 좋아하는 밴드의 조준호 씨, 어서 오세요.
유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준호 씨,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올해는 정말 네. 대박 나기를.
아유, 대박 필요 없습니다. 제가 원하는 거는 대박이 아니라 짧고 길게 가는 거, 길게 가는 거, 이런 거 원합니다, 저는.
짧고 길게.
예예예. 예, 예.
준호 씨는 올해에 바라는 어떤 소원,
네,
이루고 싶은 것들, 네, 있으세요?
있죠, 있죠.
어떤 게 있을까요?
그 가요가 요즘 가요판이 새로 음악 같은 거 한번 내면 예전에는 뭐 세 달 이렇게는 활동했었는데 요즘 뭐 3주도 활동 안 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죠.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네, 한 앨범 하나 내고 3년 정도 활동해도 계속 이제 모르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뭔가 할 것들이 계속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올 한 해도 그냥 뭐 이 얼마 전에 냈던 정규 2집 앨범 계속 이제 열심히 활동하는 게 제가 가장 바라는 바죠.
와.
네.
어떤 면에서는 또 부럽고요.
그러니까요. 이거.
저 같은 경우는 1년에 앨범을 한 장만 내는 건 너무 적게 활동했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렇죠.
올해는 최소 2장.
1년에 2장씩이나요?
네, 막 최소 두 장.
최소 두 장.
네, 세 장, 네 장까지.
더 낼 수도 있고. 네. 저는 그냥 작년에 냈던 그 앨범 올 한 해 계속 한번 활동하는 게. 그래서 조금이라도 더 널리 알리는 거. 이런 거 바라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근데 무엇보다도 건강. 아우, 우리도 건강 생각해야 될 나이에요.
아유, 벌써.
꼭 건강하시고.
그러니까요.
네. 정말 하시는 일마다 다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나이대가 비슷하니까 또 이렇게 관심사가 또 겹치기도 하는군요.
또 결혼도 하셔야 되잖아요.
아유, 그럼요. 그럼요.
좋은 일 많기를 바라고요.
네.
자, 오늘의 주제 어떤 건가요?
오늘 1월 1일이니까 당연히 오늘 주제는 새해로 정해봤습니다. 그 시대별로 새해 풍경이 또 달랐잖아요.
네. 네,
지금부터 간단하게 정리해드릴게요. 예전엔 달력의 첫날인 1월 1일부터 3일간은 연휴였다고 해요. 80년대 후반까지 나라에서 정한 설날은 양력 1월 1일이어서 1월 1일부터 사흘은 쉬었지만 음력설은 하루도 못 쉬었다고 합니다. 양력설이 공식적으로 공휴일로 지정된 건 1949년인데요. 그래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음력으로 설을 세려고 했죠. 결국 1985년 음력설이 공휴일로 지정되었고 1989년 3일 연휴로 확대되어면서 근 100년간 양력설에 밀려 숨어 쐬던 진짜 설이 민족의 명절로 재탄생하였습니다. 자연적으로 양력 1월 1일의 연휴도 줄어들게 되는데요. 결국 1999년 이틀이던 새해 첫날의 휴일은 하루로 바뀝니다. 1월 1일 서울 종로구 보신각. 제아의 종이 힘차게 울리며 새해가 왔음을 알려주면 사람들은 환호성을 지르며 희망찬 새해를 기원하죠. TV에선 보신각 종소리와 함께 새해가 밝자마자 첫 울음을 터뜨리며 태어난 아기 소식도 들을 수 있습니다.
30kg 왔습니다. 30kg. 1월 1일 영세 나으셨어요.
새해 아침이 되면 첫 일출을 보기 위해 새벽부터 부지런히 눈이 쌓인 산을 오르기도 하고 동해 바다를 찾기도 합니다. 아침이 되면 가족끼리 모여 앉아 떡국을 먹으며 풍요로운 한 해를 기원하고요. 오후가 되면 학원과 헬스클럽에는 새해 목표를 이루기 위한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네, 어려운 단어가 많아서 읽느라고 준우 씨가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요. 1월 1일 어떤 변천사와 또 그때의 풍경들을 이렇게 좀 전해드렸는데, 예전에는 양력설이었던 1월 1일,
네,
3일이셨었군요.
몰랐어요. 그리고 보니까 딱 우리가 태어났 날 때쯤 해서 음력설이 생겨났군요.
그러니까요. 공휴일이. 이런 재밌는 사실이. 그래서 그런가 저희 집은 1월 1일, 뭐 준호 씨 집도 그렇지 모르겠지만,
네,
떡국을 매년 1월 1일에 아침마다 꼭 먹어요.
아, 먹기는 하는가요?
물론 설날에 당연히 먹지만,
네네,
1월 1일에는 뭐 그냥 한 해가 지나갔으니까 먹나 보다 했는데, 이제 부모님 세대는 그게 더 익숙한 풍경이었겠구나. 네. 이해가 가네요.
그리고 그 부모님 세대도 보면 그 공휴일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음력설을 계속 쐬던 그게 남아 있어서 결국은 공휴일이 바뀐 거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 집안에서 또 중요하게 생각하는 날짜가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그 음력을 오히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집안들이 많았으니까 결국은 공휴일도 옮기게 된 거겠죠.
그러니까 네. 기왕이면 뭐 음력설, 양력설 둘 다 3일씩 쉬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 같이 노는 거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냥 하루라도 더 쉬면 그냥 좋다고 막 그럴 텐데요.
어쨌든 오늘 네. 이제 설 1월 1일에 대한 풍경들을 또 조금 나눠보려고 하는데 준호 씨는 1월 1일 되면 좀 생각나는 추억이나
네.
풍경들 떠오르시는 게 있어요?
강렬한 거 하나 있죠. 강렬한 어떤 거. 그 서울 처음 올라와가지고.
예.
그래서 그 다음 해 이제 그러니까 대학교 2학년이 되는 해에 네. 그 1월 1일 날 아유 촌놈이 서울 올라왔으니까 뭘 해보고 싶었겠어요?
보신가?
저거는 가봐야 되겠다고.
늘 TV에서만 보던 그 보신가.
그러니까 그거 이제 아 나 이제 서울 사람이니까 야. 가봐야 되겠다라고 하고 에이. 작정하고 갔죠.
아우, 어땠어요?
다시는 안 가잖아요, 제가. 그때 한번 데리고 나가지고.
그때 고생했던 네네. 얘기 좀 해주세요.
아, 그때 그 좋아하던 친구랑 예 데이트 신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여자친구고 이런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뭔가 관심이 있어가지고 같이 보러 가자. 그 친구도 한 번도 보러 간 적이 없대요. 그래가지고 저는 나름대로 또 뭐랄까 추운데 밖에 있어야 되니까 막 보온병에다가 따뜻한 그 차 같은 것도 담아가지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가서 뭐 마시거나 이렇게 얘기를 나눌 수 있는 분위기일 줄 알았는데요. 어느 정도였냐면 이게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고개를 못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굴을 쳐다보기도 힘든 거예요. 서로가 이게 완전히 껴가지고요.
와.
그리고 거의 뭐 손끝만 이렇게 살짝 걸치고 있을 정도. 예, 네, 그래서
떨어진 적은 없죠.
아니 계속 떨어져 있었죠. 그러니까 붙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이렇게 가다 보니까
사람에 밀리고 밀려서.
네, 네. 예, 뭔가 원치 않는 상황이 계속 되니까
아, 진짜 속상했겠다.
그래서 결국 잘 안 됐잖아요, 그 친구랑.
아,
예, 네, 예. 네. 뭔가 그런 고생을 하고 이게 뭔가 로맨틱하고 이럴 줄 알고 갔는데 전혀 그렇지도 않고 고생만 하고 날씨는 춥고 이러니까
네. 아 재밌다.
아주 강렬하게 남아 있습니다. 아주 강렬하게.
보신각 이 타종 행사를 보러 가시는 분들 중에 한 90% 이상은 다시는 가지 않겠다.
처음 가는 분들일 거예요. 그리고 매해 처음 가는 저 같은 사람들이 이렇게 계속 그 공간을 채우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러니까요. 네. 아.
타종은 집에서 TV로 보시는 게 따뜻한 집에서.
그러니까 예. 편하게 집에서 봐야죠. 아,
이 기사에서 네. 좀 전에 저는 이 기사 읽다가 이 부분이 제일 재밌었는데
어떤?
제일 마지막에 이거. 오후가 되면 1월 1일 오후가 되면 학원과 헬스클럽에는 새해 목표를 이루기 위한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이거 너무 공감되지 않아요?
이것도 너무 자연스러운 풍경이죠.
1월 1일 날 사람들 다 그렇게 좀 새해 목표를 세우잖아요.
그러니까요.
대광 씨 혹시 뭐 새해에 뭐 어땠으면 좋겠다 혹시 있으신가요? 뭐 생각해보신 거?
제 목표 새해 목표는 네. 노래 듣고 와서 얘기를 하죠.
아 그럴까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준호 씨가 준비해온 또 새해하면 떠오르는 노래가 네네. 있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요. 지금 아까 오늘 1월 1일 첫 방송 오프닝부터 아주 희망차고 밝은 노래들을 쫙 이렇게 아, 이어져 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요. 새해니까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저도 거기에 발맞춰서 네. 김광석의 서른 즈음에 또 하루 멀어져 간다 한번 들어보시죠.
그래요. 듣고 오겠습니다. 네. 새해 첫날부터
그러니까요. 네네.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곡이었습니다.
아유, 서른 즈음에라는 네. 이 노래는 왜 서른 중반이 되어가는 지금 들어도 이렇게 좋을까요? 아유, 좋습니다.
네. 그래요. 하여튼 준호 씨는 1월 1일에
네.
이렇게 뭔가 남들 뭔가 희망에 차 있을 때 또 하루 보내는 하루를
그렇죠. 또 하루 멀어져 가는 하루를 생각하는 사람 아인 거죠. 네네.
아유. 자, 여러분들은 지금 EBS FM 음악인의 책방 함께하고 계시고요. 새해에 관한 기사를 하나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그 매년 새해가 되면 그 해를 상징하는 그 동물, 그 띠, 예, 여기 관심이 크죠. 그리고 이런 풍습은 우리 생활에도 큰 영향을 끼쳐왔는데요. 네. 그 2007 황금돼지의 해가 남긴 것이라는 제목의 2011년 12월 9일 기사 소개해 드릴게요. 서울 종로구에 사는 주부 윤모 씨는 요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그는 지난 2007년 황금돼지의 해에 낳은 5세의 아들을 두고 있다. 내년에 아이를 근처 구립유치원에 보내려고 하는데 아이들이 워낙 많아 바늘구멍이 됐기 때문이다. 2006년 쌍춘년과 2007년 황금돼지의 해는 바닥으로 치닫던 출산율이 급등했던 시기. 통계청에 따르면 2005년 출생아 수는 43만 5천 명으로 역대 최저치였지만 쌍춘년이었던 이듬해엔 43만 8,200명으로 늘었고 황금돼지의 해인 2007년에는 49만 3,200명으로 급격히 증가했다. 쌍춘년에 결혼하면 좋다는 속설로 인해 2006년에는 실제로 혼인을 올린 커플이 크게 증가했다. 이어진 2007년에는 황금돼지의 해에 태어난 아이는 부자가 된다는 소문이 퍼져 출산율 급등으로 이어졌다. 윤 씨는 미신을 꼭 믿은 건 아니지만 어차피 낳을 거라면 이왕이면 좋은 애에 낳는 게 낫다 싶어 아이를 출산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때 태어난 아이들은 평생 치열한 경쟁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한꺼번에 많은 아이들이 태어나는 바람에
유치원 입학부터 대학 입시, 나중에 취업과 승진까지 남들보다 높은 경쟁률 속에서 살아가야 할 형편이다.
이런 또 재밌는 얘기가 있네요.
전혀 뭐랄까요, 몰랐던 얘기인데.
그러니까.
그런데 얘기 들어보면 아 그런 이런 얘기를 뉴스에서 언뜻 들으면서 지나가긴 했었어요. 이렇게 나으면 부자가 된다, 이해 나으면 좋다, 뭐 이런 얘기. 그리고 그게 실제로 이렇게 통계적으로도 반영이 되는군요.
그러니까요. 네. 상당히 많은 그 출산율을 기록을 했었는데, 야 쌍춘년이 2006년 네. 또 출산의 해인 황금돼지에. 그가 바로 또 2007년이어서 결혼하신 분들은 바로 또 아이 출산에 계획을 세웠던.
그러니까요. 2년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43만 명에서 49만 명이면 거의 뭐 한 6만 명 차이가 나는 거잖아요. 그 두 살 나이 차이가.
그러니까요.
네네.
그러니까 이런 또 출생아 수에 미치는 효과들 중에 말띠 효과가 또 있어요.
말띠 효과가 뭔가요?
그 말띠 여자는 팔자가 세다라는 속설 때문에.
그 뭐 들어본 적은 있죠. 네.
그때 이제 출생아 수가 급감하는 해이기도 하고.
아, 잠깐만요. 그러면 아 그걸 근데 조절할 수가 있나요? 제가 몰라서 여쭤보는 건데. 그러면 이렇게 참았다가 이렇게 낳을 수가 있... 아, 아기 계획 자체를 그러면 그 해를 피해서 낳는 그쵸. 거겠군요.
네. 아. 충분히 계획할 수 있죠.
네, 네. 저는 지금
참았다가 낳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너무 바보같이 임신을 했는데 그걸 참았다가 다음에 낳을 수 있네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아, 네. 네. 아. 새해 첫날부터 되게 모자란 모습을 보여 드리고 있네요.
아, 재밌습니다. 자, 하여튼 이렇게 올해는 그럼 또 무슨 해일까요?
올해 그 병신년이라는 얘기는 많이 들어봤는데 네. 이거 여기 설명이 있네요. 자, 병신년이 바로 붉은 원숭이의 해라고 합니다. 네,
붉은 네. 원숭이의
네네.
올해는 뭔가 좀 상징하는 것들이 있나요?
그렇죠. 그 병, 이 붉은 색상을 상징하고
네.
그 신자 또한 붉은 원숭이를 뜻하는 거라고 해요.
아, 예,
그래서 강인한 생명력과 열정 그리고 고급스러움을 의미하는 붉은색 지혜와 화합의 의미를 지닌 원숭이가 만난 만큼 네네. 되게 의미가 있는 해라는 거죠. 그리고 이 붉은색이요. 그거 알고 계시죠? 그 조선시대에서는 왕만 사용할 수 있었던 색인 거 알고 있죠?
아, 그랬어요?
네.
오.
그래서 그 우리 학교 다닐 때 붉은색으로 붉은색으로 부모님이 이름을 쓰거나 하면 부모님이 돌아가신다 뭐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죠.
네네.
이게 저는 그 붉은색이 안 좋아서 그게 그런 얘기인 줄 알았더니 이거는 왕만 쓸 수 있는 색깔인데 이걸로 이름을 쓰니까 대역죄처럼 여겨서 이제 몰살을 당한다는 얘기였던 거죠.
그랬군요.
네.
하지만 지금은 사용할 수 있고요. 올해는 이제 붉은색, 붉은색을 상징하는 해이기 때문에 특별히 이 붉은 제품들이 또 많이 팔릴 거라고도 예상을 하고
그렇죠.
붉은색의 또 어떤 아이템들, 패션들이 또 돌아올 것을 예상합니다. 자, 두 번째 노래 또 듣고 올게요.
이번 노래도 조금 제가 장난스럽게 준비를 해보려고 하다가
네.
정말 좋아하는 노래 중에서 새해에 어울릴 만한 노래가 있어서 함께 들었으면 하는 마음에 골라온 노래가 있습니다. 신치림의 출발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저는 이 노래 들으면 좀 희망찬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렇군요. 네네. 딱 좋은 노래가 아닐까 싶습니다. 신치림의 출발 듣고 올게요. 네, 새해에도 준호 씨와 이렇게 함께 해봤는데요. 네네. 새해 뵈니까 좋네요.
그러니까요. 올 한 해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저도 잘 부탁드리도록 네네. 하고요. 준호 씨와는 이만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너무 수고 많으셨어요.
네,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여러분.
준호 씨 보내드리면서 1부 끝곡 같이 전해드릴게요. 더 필름의 괜찮아 전해드리면서 저는 잠시 후 2부에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아.